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얼마 뒤에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아람말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은 양의 문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못 둘레는 다섯 개의 행각이 둘려 있었다. 여기에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 환자 같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38년 동안 다리를 못 쓰고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네, 선생님.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도와서 못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곧바로 그의 병이 나았다. 그는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께서 그곳에 있던 무리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내게 생길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고 계셨으므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바로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따라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더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존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섰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정죄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나에 대한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그의 빛을 보고 한동안 기뻐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무게 있는 증언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수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몸소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두지도 않았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인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닐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에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해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 궁으로 가져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의 밭까지 바쳐서 바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지방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엿비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이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셨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가거라. 마을에 들었으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나귀 옆에는 새끼도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너희에게 나귀들을 왜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 나귀들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해주어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이 일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일어났다. 시온성에 알려라. 보아라, 너희 임금께서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다. 예수를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라.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통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대답하였다. 이분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적어도 예수기도의 33년의 생애 중에 마지막 약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바로 예수기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집중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에서 25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푸셨던 비유와 교훈들입니다. 이런 과정 중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마지막까지 이릅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특별한 말이나 수레를 타고 들어왔던 이방 왕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초라하게 짐승의 우리간 동물의 구유에 나셔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기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서서히 정점으로 나아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겸손과 선자들 통해 전하신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임금이나 장군들은 그 권세를 과신하기 위하여 대개 그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나 특별한 말을 탑니다. 특히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여 입성할 때는 호기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전쟁에는 사용되지 않은 농부들이나 중산층 이하의 짐을 나르거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끼나귀를 타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칭찬하셨듯이 이 어수룩한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도 주님은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심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풀어가도록 하는 어리석을 정도의 순진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어떤 귀중한 재산을 본문의 주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주께서 쓰시겠다고 가져가려 한다면 과연 이 나귀 주인처럼 순순히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다른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보내는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보게 되고 자신의 소유의 바른 사용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이러한 단순한 순종이 어렵고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단순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한 기록을 읽는데 마태는 자신이 이렇게 구약의 예언 성취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언들을 철저히 이루려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를 세 가지로 기록하는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피겠는데 공의로우며 하는 것은 칼도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로 당연히 숭배받아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아도 자연과 우주가 찬양을 드릴 뿐이시기 때문에 구태여 위엄을 갖출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나중 16절에 인용되는 것처럼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며 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타나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뜻인 것과 같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겸손하여인데 진정한 왕은 절대로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꾸미지도 않고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도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며, 조금이라도 가식적으로 꾸미려 한다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 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과 겸손을 그의 일꾼들에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직분자는 주님을 닮은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됐지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6절에 라는 순종을 보이고, 이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둠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쇠하지 않을 영광을 입혀주실 메시아이심을 행동으로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까는 모습들이 그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락 없이 왕의 행차를 묘사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는데,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그대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노래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되어지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서도 그 위엄과 진실에 압도되어 이런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그들이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권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자 다시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7장 22절에서 23절에 빌라도에게 충동질하는 것을 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유월절에 천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약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록을 봐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들이 단순한 동료에도 움직일 수 있었는가 하는 짐작이 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현상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모임은 수에 관계없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소동은 있고 의문은 있으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막연한 소속 불명의 선지자 정도로밖에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임은 있으나 마나한 모임입니다. 오늘도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자 정도로 기도를 이해한다면 참으로 가련한 인생일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는 고백이 인생의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을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 돌리지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and, Author, Session 4,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 us continue with our study. We discussed Mary last time and read the beautiful words she expressed to God while visiting Elizabeth.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This poor, insignificant young girl by the world's standards fit God's standards to be the mother of his son.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특출할 것 없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Was Mary perfect? Not at all. Romans 3:23 reads, All have sinned and are not good enough to share God's divine greatness.
그렇다고 마리아가 완벽했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They are made right with God by His grace. Let's think today about the actual news this young girl received from the angel Gabriel and what it meant for her life.
오늘은 이 젊은 처녀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When Joseph, the man Mary was to marry, heard she was going to have a child, he could have refused to marry her.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Mary would have had a child to raise all alone, been shunned, had no income from her family since she was female, and had to take on the life of a wanderer among different towns to keep alive.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홀로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수입도 없을 것이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But she chose to believe in the God of her ancestors, the God she believed would take care of her and would not call her to do something he did not want to see worked to greatness in her.
하지만 그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Joseph learned that Mary was to have a baby, but he was a good man and did not want to disgrace her. He planned to divorce her secretly.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한 사람이므로 마리아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계획했습니다.
The same angel that appeared to Mary appeared to Joseph. Matthew's Gospel, chapter 1, verses 20 and 21 read,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바로 똑같은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Joseph, son of David, don't be afraid to accept Mary as your wife. The baby inside of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You will name him Jesus. Give him that name, because he will save the people from their sins.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Verse 24 then says,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Lord's angel told him to do. He married Mary. But Joseph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her until their son was born, and he named him Jesus.
다음은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Could two people have ever seemed less likely to be used for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 이처럼 적절한 두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When we think of bringing God's own precious son into the world, wouldn't he want to choose a king and queen or famous people or a rich couple?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왕비 같은 부유하고 유명한 부부를 선택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That is how the world thinks, not how God thinks. He chose two people who loved him with a mighty love.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While Mary was expecting her baby, Augustus Caesar ordered all people to go to their ancestors' home to be counted.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Since Joseph was also of the tribe of Judah, the couple traveled to Bethlehem.
요셉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으므로 이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Just a few months before, Mary had been a young girl, engaged to be married, planning a wedding, preparing for a life very different from the one she was about to have.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리아는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동안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When God called on her, she willingly answered his call. Joseph also believed Mary and wanted to make a life with her.
그런데 하나님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를 믿었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What is our answer when God calls u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even more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특히 젊은이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이 무엇인지를 단 하나의 문장 안에 멋지게 정리한 그런 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잠언 2장은 장 전체가 딱 한 개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에서는 잠언 2장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한 경우를 보기 힘들지만은 히브리어로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네요. 왕실에서 정리한 문서답게 히브리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교가 동원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면서 각 사람이 받은 교육, 그 사람이 현재 지니고 있는 능력 등을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왕실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시작 부분에서는 지혜가 아닌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런 지혜를 갖추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잠언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의 앞부분은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카흐는 붙잡다, 움켜쥐다, 받아들이다 등을 뜻합니다.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막연한 받아들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움켜쥐임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지혜를 갖추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은 내가 만일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라고 이어집니다. 여기서 간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차파는 숨기다, 저장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명령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아는 자녀는 아버지의 명령들을 마음속에 귀하게 저장할 것이고 지혜가 가져오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잠언 2장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2절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월트키라는 학자가 쓴 주석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전문가가 들려주는 설명을 보니까 잠언 2장 2절 말씀을 히브리어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성경책을 곁에 두고 보시면 좋습니다. 영어 번역본으로 확인해보면 2절 말씀이 분사구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간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그에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일종의 보충설명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해력, 지력 등을 뜻합니다. 명철한 사람이 보이는 능력은 단순한 사실인식을 넘어섭니다. 단순 지식이 아닌 판단력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늘 간직한 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간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입니다. 잠언 2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지금 잠언 2장을 읽고 있는 방식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떤 분께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갑자기 듭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가면서 읽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잠언 2장처럼 성경 원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사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히브리어 문장과 헬라어 문장에 담긴 구조와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갈 때 성경 말씀에 담긴 뜻이 가장 분명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잠언 2장 2절은 괄호 안에 넣은 내용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달리 3절 말씀은 만약에를 뜻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3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내가 만일 지식을 크게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 소리를 높이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혜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러한 지혜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혜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출발점을 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큰 소리로 지혜를 불러야 하고 명철을 얻으려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필요한 세 묶음의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만약에가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무엇인가를 구하며 또 무엇인가를 찾으면 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구한다는 표현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간절히 찾는 것이겠죠. 지혜와 명철을 지니고 싶은 사람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은을 매우 귀한 금속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오늘날보다도 은이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는 신약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 달리 헬라어, 즉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지만 히브리어에 담긴 분위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기도에 관해 알려주신 말씀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는 것은 요청하라는 의미이고 찾으라는 표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잠언 2장 4절에서 보고 있는 구하다에 상응하는 헬라어 제테오입니다. 잠언 2장 하반절에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열심히 찾는다면 지혜를 못 만나는 것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귀한 것을 땅속에 많이 숨겼으니까 지혜를 만나기 위한 길은 열정과 끈기로 광산을 일구던 분들의 노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욕심 때문에 광산에 매달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노력은 영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다음 시간에는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